평창 올림픽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보면서 또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갖고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메달을 딴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시상대에 오를 때 내 자식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또 기뻐하는 그런 어떤 감정도 여러분께서 함께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영광의 메달입니다. 영광의 메달. 제가 오늘 올림픽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과 특별히 시상식과 관련된 성경의 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 14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이 푯대라는 것은 꼬린 지점을 얘기해요.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이 올림픽 경기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근데 그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상은 상인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이게 뭘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올림픽 경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원래 그리스에서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 이 올림픽에는 어떤 경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 그 올림픽 경기를 구성하고 주관하는 자로 이 주관하는 자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을 헬레노디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기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경기 주관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제가처럼 조금 높은 데에서 시상 받을 선수들의 이름을 불러요. 이름, 선수의 이름, 그 선수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고향, 그 사람의 고향을 부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컬링 경기 하고 있으니까 금메달 김은정, 아버지 김원준, 고향 경북 의성. 그러면 위에서 경기 주관자가 쫙 그러면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예, 네. 그 이야기 위에서 선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고향의 이름을 부르는 경기 주관자가 그렇게 부르는 거, 상을 주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금메달 누구, 은메달 누구, 동메달 누구 할 때 그 시상대에 오르는 선수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푯대를 향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을 때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마치 경기 올림픽의 경기 주관자가 시상대에 오를 사람들의 그 선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모든 경주를 마친 우리들,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싸운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시상대 위에 오르게 하고 모든 천국 시민이 보는 앞에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림픽 시상식을 보시면서 장차 내가 받을,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실 매달 딸린다고 하는 것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디 사실 운동선수뿐이겠습니까? 각 어떤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어떤 일을 해낸 사람, 그래서 영광의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우리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도 또 어떤 그런 영광의 자리를 꿈꿀 수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성도님들이 열심히 정말로 일하고 탁월함을 보여서 정말 세상에서도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시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그 영광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꼭 여러분 가운데에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는 노동영 형제님, 정말로 세계 정상급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꼭 오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세상의 영광을,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오르는 것도 참으로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또 성도가 꿈꿔야 될 영광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누렸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임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모세가 아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제가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수긍하시고 그래 내가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한번 33장 17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 모세야 그래 네가 말하는 것도 내가 할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야. 너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고 있어. 여러분, 모세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구역장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때는 이거예요. 주의 목전이란 단어예요. 주의 목전에, 영어로 하면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워진 눈으로 우리를 직접 바라보시면서 은총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 오면은 성도님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악수를 하면 성도님들이 크게 이제 두 종류셔요. 근데 제가 이제 두 손을, 아유 성도님 축복합니다, 강건하세요 하면, 두 가지 이 종류의 성도님도 구별돼. 한 분은 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맞추시는 분이 계세요. 가끔은 너무 노려봐서 째려보는 것 같은, 노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손을 잡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눈은 안 맞추고 손만 잡으시는 분이 계세요. 예, 조금 이제 뭐 쑥스럽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 이제 서로 이제 눈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이게 정말 이게 정이 오갈려면 손도 잡지만 눈도 마주쳐야 되잖아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손을 잡았는데 눈은 딴 사람 보고 있어. 안녕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예, 그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래 제 손을 잡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뒤에 분은 벌써 나를 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좀 볼 때가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때는 이제 놓아야 될 때가 됐구나 생각하시고 좀 제발 좀 놓아주세요. 하나님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 이러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은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도 시편 147편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그랬어요. 별들의 수요를.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듯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켜 만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런 일대일의 관계, 그렇게 하나님은 집중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주의 목전에 주님이 친히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은총을 베푸노라, 내가 너를 복주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금요 성경 집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눈길 꼭 마주대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름도 아신대요. 이름으로도 아신대요.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뭐 사실 어떻게 우리들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름으로 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면 그래 내가 네가 한 말대로 안대로 그렇게 할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 그 주님이 모세의 요청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 아시잖아요. 그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왜요? 아니 뭐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안다라 그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좀 과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친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했단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야기할 때는 마치 친구처럼 얘기하듯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사야 4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벗이라고 부르시면서 또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45명, 40명 쭉 내려오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마치 친구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얘기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모세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그들이 일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위대한 중보의 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인생에게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세처럼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모세는 첫 번째가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알고 감사하고 고백했다면 또한 그는 주의 영광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봐 드릴게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는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이 진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겨두었다가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뭘 말씀드리냐면 모세는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고요.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 제국의 모든 것을 또 학문을 섭렵하고 권력의 위치,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또한 섭리 가운데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에서 목자로 보냈죠. 그러다가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산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지막 40년의 인생이죠. 근데 그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그가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증거판을 양손에다 들고 이제 내려왔는데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광채. 자, 근데 이 광채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란이란 단어인데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장 29절부터 35절에 세 번밖에 안 나와요. 세 번. 광채가 나다는 동사인데 가란이라는 단어가 세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체적인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논란이 있었어요. 자, 그 논란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많이 접해봤던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첫 번째 그림. 혹시 저런 그 조각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게 유명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요. 또한 이 조각가가 만든 모세의 조각상이에요. 모세예요. 저게 모세를 이제 조각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가만히 보시면 모세의 머리에 뭐가 난 것 같아요? 뿔 같은 게 보이죠? 저 당시 헤어스타일이 저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왜 미켈란젤로는 모세의 머리에 뿔을 그렸을까? 뿔을 조각했을까?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관련된 거예요. 이 광채가 나다라는 광채 카란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라틴어 성경은 카란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케렌이란 히브리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뿔이란 뜻이에요. 뿔. 라틴어 성경은 뿔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 광채가 났다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뿔이 나서 내려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뿔이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뿔이 나다가 좀 화나다는 의미도 좀 있지만 이 뿔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뿔은 권능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모세가 뿔로 저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라틴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권능을 갖고 내려왔다라고 해석해요. 그러나 네, 됐습니다. 이제 그림 됐고요. 이 그림에서 나타났던 뿔이도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그러나 제가 지지한 의미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광채가 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왜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을 거예요? 압구정동 성형외과에 다녀왔나? 보톡스라도 맞기로 했나? 그것이 아니라 이유가 뭘까요? 자,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가 뭐 때문에 피부에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 했습니다. 말미암아. 산에서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판들에 기록하였습니다. 즉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시내산 정상 위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었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며 했다는 얘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정말로 죽음을 가고 가장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의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 땅의 그 어떤 인간도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얼굴이 빛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전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얼굴이 달라져야죠.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던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요 수색으로 같이 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이 수색이 근심하는 빛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채식만 하였지만 산의 진미를 먹었던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그 얼굴이 윤택이 났다고 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였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죽기 이전에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에게 돌을 든 그랬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주눅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빛이 나기를 우리가 그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아론의 축도 가운데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는 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여러분 아기가 어떻게 자신의 얼굴과 표정을 관리합니까? 아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을 응시함으로써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아이 얼굴도 달라져요. 엄마가 기분 좋아서 밝은 표정이면 아이 얼굴도 밝은 표정이에요. 아기는 그런 거예요. 아기는 엄마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딸에 따라서 그의 아기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얼굴은 세상의 많은 세상의 시련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얼굴이 좌우됩니다. 풍파가 많을수록 우리 얼굴에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의 주름살, 우리의 수색, 즉 우리의 얼굴빛,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인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아무것도 없었고 어둠만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혼돈과 어둠만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세상이 환해졌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어둠 가운데 여러분 오셨습니까? 삶에 여러분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비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얼굴이 변하고 여러분의 얼굴이 빛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우신 축복이 올해 2018년 내내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